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재물관리센터의 권호선 지점장입니다. 네, 지점장님들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녹음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쇼미더머니 좀 빨리 올려달라고 그러신 분도 있긴 했는데, 저희들이 3월 달에는 그 경험 생명표라고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자산관리 쪽에 이제 장기 포지션이 이제 금융 보험 자산 쪽이 금액 변경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 상담이 너무 많았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바빴고, 4월 달부터는 또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 팀장님은 3월 달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오랜만입니다. 허광섭 팀장입니다. 저도 좀 바쁜 스케줄 때문에 우선 그 방송을 너무 오랫동안 쉰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간 조절도 잘 하고 스케줄도 조절을 해서 방송이 연속성을 잃지 않는 그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또 꾸준히 해야죠. 4월은 좀 한가하지가 않죠. 또 한가하지도 않고 3월 달에 이슈가 또 너무 많았어요. 그 저희가 작년 한 9월 10월부터 녹음을 했나요? 방송을?
11월 말.
11월 네, 말? 네.
12월이 처음 방송이 아마 나갔을 것 같은데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몇 개월 안 했네요. 3월 달에 우선 이슈적으로 저희들이 그 12월 달 방송부터 금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모든 재테크의 기본이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예상도 하긴 했지만 또 반대적으로 금리가 11.75%까지 내려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죠. 점점 그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금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피부에 안 와닿으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금리가 2000년 후반 때부터 이제 7% 6% 이하로 막 내려오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빠르신 분들은 캐치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요즘에는 몸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 고객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상담 의뢰 들어오시는 분들 그렇고, 진짜 초유의 관심이 이게 금리가 너무 낮다, 그렇게 좀 상담 많이 들어오지 않으세요?
네, 제가 지난달 그것 때문에 좀 바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생겼는데, 우선 실질금리가 1%대라 그거에 대한 의미를 방송 한 세 달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좀 그걸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3월 달에 벌어졌어요.
네, 맞죠. 기사들만 보더라도 이제 1%대 예적금 금리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다시 짜야 된다.
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예. 네, 그 전에 이제 예적금 투자 방식을 다시 재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가 한 3년 동안 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경기 부양도 안 되고 경제 활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은 그리 높지 않았어요. 한 1.5%대. 그다음에 최근에는 월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안 오를 정도로 경제 활동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 금리가 1%대로 떨어진 거에 대한 의미를 찾자면, 아무리 그래도 물가가 조금씩 오른다는 실질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 금리는 1% 1.75의 기준 금리라고 하면 한 1.12% 정도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수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어요. 예전에 예금 금리가 5%일 때 그 원금이 두 배가 되려면 14.2년이 걸렸답니다.
아, 5%일 때요?
예.
야, 그 5%면 요즘 되게
2007년도 8년도쯤인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2007년 8년도에 취업하신 분들이 직장인분들이 지금 한 7, 8년 동안 취업도 힘들게 돼서 열심히 모았는데 돈이 안 모아진다는 느낌을 받고선 상담 의뢰가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수치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은행 금리가 한 6에서 7%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물가 상승률이, 실질 물가 상승률이 4에서 5%만 감안을 해도 현상 유지밖에 안 된다. 그런데 2007년서부터 2015년까지 기존의 예적금으로 돈을 모으는 패턴의 투자 방식에선 금리가 6%, 다음에 가니까 5%, 4%, 이제 2% 떨어지니,
그렇죠.
7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의 실질 화폐 가치에 비해서는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돈을 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수중에 내 통장 안에 있는 금액이 내가 밖에 나가서 뭘살수 있는 금액에 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모았는데 돈이 안 모아진다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안 모이고, 아따 안 모이는 걸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예.
지금 우리나라의 대다수가 심지어는 모든 금융기관의 투자 자산이 속칭 말하는 정기 예적금 형태의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금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시장의 모든 분야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2%로 떨어졌을 때 아까 5%였을 때
그렇죠.
14.2년 걸린다고 했죠. 2%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지금 돈을 적금의 형식으로 모았어요. 혹은 제가 월급에 아끼고 아껴가지고 뭘뭐 3년 뒤에 뭐 주택을 늘린다 해가지고 돈을 모은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네.
2%로 돈을 모으면 투자의 방식으로 35년 걸립니다.
35년.
그렇죠. 그런데 연 1%로 감안을 해봤더니 두 배가 되는데 69.7년이 걸린답니다.
70년 걸리네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저축 패턴으로 이용했던 예적금의 형태가 지금
아, 그러네요.
1%대에 진입했다는 거고
그럼 예적금 가입하면 70년 걸리겠네요. 두배 되는데.
그렇죠. 지금
우와. 아,
1.75 이제서부터
적금이
빼고
아니고 예금이겠네. 예금.
예금. 근데 예전에는 예금을 조금 더 이율을 조금 주고 적금은 조금 덜 했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의미가
비슷해요.
없지 않나요?
예적금이. 예.
아, 이게 예전에 저희들 강의할 때그 70의 법칙 그거네요. 그 청취자님도 그거 나눠보시면 될 거예요. 그, 가지고 계신 상품의 이자율을 72로 나누면 원금이 두배 되는 게 나와요. 10년으로
딱 그만큼
하면, 예,
나오네요. 70년 걸린
7.2년,
게.
그리고 1%로 하면 72년,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대라고 딱 해봤더니 69.7년이라. 야, 그러면은 평생 자기가 돈을 저축을 해서 두 배를 만드는 방법이 은행 예적금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쵸?
안전자산, 원금이 손해보지 않는 상품으로 두 배를 만들려면 70년이 걸리는 거네요, 이제.
그러네요. 그래서 3월 달에 은행의 예적금이 엄청나게 이탈을 했답니다.
그렇죠. 그게 그 다음번에 얘기한 그 요즘 저금리, 대출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이 금리를 참 예측하기도 어렵고 한데, 저희들이 뭐 예측은 1, 2년은 모르겠는데, 금리가 이렇게 저금리다. 그럼 이제 뭐 저희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저희가 또그 상황이 이렇다고 그 푸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그렇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요.
네, 그걸 좀 아는
그다음에
게 제일 뭐 저희들은 하루 다달이 생활을 하는 생활자니까 뭐 1%라고 푸념할 순 없잖아요. 다음 달도 오고 다다음 달도 살아야 되니까.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 침체기라고 하죠. 이게 장기 고착화된 게 지금같이 모든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하는
그래서
그런
동반적으로 이래버리니까.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적으로 한 2000년대 중반에 초반에 금융위기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 상황이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2004년에서 한 7년 사이.
월드컵 딱 지나고 나서 좀 좋아질 때.
잠깐 올랐습니다.
예.
예, 국내의 주가 지수로 표현을 하자면 한 45%에서 50% 올랐죠. 그러면 그때는 또 펀드를 조금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7년에서 10년 동안 주식이나 펀드, 일명 말하는 위험 자산의 투자 쪽에 관심을 안 갔던 분들이 저번 달에 기준금리가 이제 2% 밑으로 뚝 떨어지니까 예전에 쓰지 않았던 휴먼 계좌를 열어서 다시 펀드나 주식을 거래를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제 주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동안 CMA 계좌 사용 안 하시던 고객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요즘 CMA로도 들어와 갖고 이것저것 찾고 계시더라고요.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저도.
네. 그렇다고 이 위험천만한 변동성도 크고 한 직접 투자인 뭐 주식에 종목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펀드라는 부분들도 금융위기 때 대이셨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하기에 주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 이탈된 자금을 찾기 위해서 투자 기관에 그나마 가장 근접한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그렇죠.
수익률을 그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사실은 7년 8년 전 예적금 이자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중위험
중유험,
중수익군이라고
중수익군이죠.
해서
그거를.
6%에서 7% 조금
참, 이제,
높게는 네.
예전에 그냥 적금만 넣어도 된 거를 이제는 어렵게 해야 되네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적금으로 안 되니까 투자 상품을 찾을 수밖에
아,
없다.
그렇죠. 시장이
예.
변했는데 나 혼자 무슨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2000년대 초반으로 갈 수는 없는 문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반대로 얘기를 하죠. 사실 지금 중수익, 중위험금 혹은 고위험군이라고 칭하는 것들도 많아야 연 수익률이 10% 정도래요. 그런데 우리는 불과 10년 전에 예적금으로 이미 7% 이상을 받았거든요. 심지어 이금융권에서는 6, 7%일 때 10%짜리의 그 저축은행 이런 데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위험적인 부분을 생각하시기 전에, 우선 상대적인 개념을 좀 인지를 하시고, 2%대로 예적금 금리가 떨어진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된 7에서 10%짜리의 시장이라면, 예전으로 채권 시장의 수익률까지 감안을 한다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위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요렇게 인식 전환을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일명 투자는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을 때
높은
파는
가격에
거죠.
팔아야 그 매매 차익에 의해서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시점만 잘 잡으신다면 위험을 줄이면서 그다음에 수익률은 예전처럼 6에서 7% 정도를 얻으실 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 그래서 중수익군의 ELS나 그다음에 DLS 혹은 여러 가지 뭐 ETF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사실. 저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복잡한 거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정확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본인에 맞는 위험 성향이라는 걸 파악을 하셔서 오히려 또 이렇게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금리 시대를 오히려 돌파구로 삼아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우선 발빠르게 대응하는 중수익군의 그 상품들도 꽤 많이 지금 출시가 되고 또 작년 한 5년 동안 안정적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 구간들을 많이 녹인 구간에 진입한 뭐 ELS라든가 또 원유를 중심으로 한 DLS 같은 경우도 시점의 문제였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점을 잘 잡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위험률은 줄이면서 지금 예적금 금리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5%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예전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요쪽 시장의 사람들이 다양한 구조로서 중수익군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현재 예적금에 만족 못하시는 분들이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 예전에 주식 투자도 많이 하셨고 한 3년 전에 이제 펀드 열풍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손해 보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러신 분 있었는데 그 요즘 같이 이제 뭐 5에서 10% 사이에 중위험군들이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 실제로 저희가 봐도 뭐 사실 위험한 거래가 아니잖아요.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건데 예전에 그 기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원금 보장 안 되고 뭐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그러면 그냥 뭐 주식 100% 하는 것처럼 너무 위험하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위험금 대두를 가보면 대부분 상품 보면 구조는 비슷하잖아요. ELS 같이 50%는 안정적인 RP나 채권하고 나머지 갖고 조금 투자하는 그 비율에 따라 형식이긴 한데 그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좀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1%짜리 원금 두배 되는 72년짜리를 하시겠어요? 그건 어차피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조금 수익률을 높인다고 하면은 너무 고수익은 아닌 중위험 같은 거는 좀 찬찬히 찾아보시고 또 저희 같은 분한테 상담 의뢰하셔서 찾아보시면은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달 동안 많은 그 전화나 연락을 좀 받았는데, 이제는, 이 청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관심을 그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중수익군에 대해서. 그래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제가 진일보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지점장님이 말씀하셨던 원금 보장형의 형태를 지금 벗어난 구조가 대다수의 상품군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전처럼 채권에 많이 넣고 원금 보장형으로 하면 2%대잖아요.
1%를 받을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원금 보장형은 예적금 금리의 파생 상품이던 저기 지수 연계 상품이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청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는 예적금 이율로는 안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그래서
피부로들 다 느끼고
그렇죠.
계시니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원금 비보장의 수익률을 조금 더 제고하는 그런 상품들이 나왔겠죠. 실제적으로 5, 6년 동안에 그 예적금 금리에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지수 연계형 ELS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자산을 종목으로 두고 있는 혹은 또 대체물인 뭐 원유나 금이나 은에 연계된 DLS 같은 경우에 투입 시점에 지수에 하방 배리어라고 해가지고 빠져도 쉽게 얘기해서 내가 현 시점에 들어간 지수보다 10% 밑까지만 안 빠지면은 6개월 뒤에 뭐 조기 상환 한다든가 이게 스텝다운형으로 많이 구성이 돼서 한 5년 동안 판매해서 선풍적인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죠.
작년에 이제 대표적으로 기초자산으로 편성했던 우리나라의 우량주한 몇몇 기업들이 작년에 한 1년 동안에 하락폭이 뭐50%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됐고, 또두 번째는 이제 DLS에서 원유를 기초 지수로 했던 DLS 같은 경우에도, 원유 가격이 작년에 폭락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겼죠. 그러면, 요번에 나왔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투입 시점의 지수를 저점을 잡는 거를 한 8단계로 하는 룩백 형식의 ELS도 출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 자산에 대한 부분도 6개월 뭐 12개월 동안 36개월 조기 상환 스텝다운형 같은 경우도 첫 번째에 그 하방을 밑으로 더 낮춘 좀더 안정화된 구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더 확인하시고 들어가신다면 작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위험은 조금 줄이시고
그렇죠.
수익률로
상품들도 계속
그렇죠.
시장에 맞게, 상황에 맞게
네.
나오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전보다 위험률은 줄이면서 수익률을 제거할 수 있는 노력들을 아무래도 이 저금리 시장이다 보니
그렇죠.
반대 입장에서는 이게 또 호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죠.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모색한 끝에 많은 위험률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의 상품들이 저번 달서부터 나오고 있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릴게요.
각 증권사나 은행, 뭐 보험도 그렇고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좀더그 너무 그 편협한 자료라고 해야 할까요? 뭐 예전 같은 스타일로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제도 그뭐 방송국 국장님 상담을 했는데 은퇴가 나오니까 연금도 있고요, 개인연금도 있고요, 개인연금 저축한 것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자산도 계시고요. 다 이제 예전에 하신 분이니까 다 금리형인 거예요. 개인연금도 금리, 그리고 퇴직연금도 금리형으로 돼 있고, 근데 금리 자체가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이 다 바닥을 친 거예요. 수익률이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근데 다른 분들도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어느 한 예적금 펀드 ELS 이 문제가 아니고 가지고 계시는 전체의 자산이, 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1%짜리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상당수가 많은 분들이 자산의 큰 부분을 1%짜리로 가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자산이 잠식되지 말고 이제 금리가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좀 차근차근 말씀드린 걸로 많이 찾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금리는 좀이 정도 말씀드리고, 저번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요즘 대출 아주 핫 이슈죠. 수익형 공유형 모기지로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능가하는 안심 전환 대출까지 엄청나게 낮은 대출인데요. 생각해 보면 금리가 뭐 지금 1.75인데, 수익형 모기지로는 뭐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1% 초반까지도 내려가고, 안심전환 대출도 2%대로 내겠다는 건데, 그러면 사실 너무나 낮은 금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금리가 왜 나오는 건지, 우리가 이 대출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볼 만한 문제예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금리 인하하고 연관이 돼 있죠. 금리가 너무 낮을 거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 또 저희는 그 재무관리 관점이니까 저희들 개개인이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이해하고 나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또 말씀해 보겠습니다. 허팀장님, 요즘 이렇게 저금리 나오는데, 아, 저금리 대출이죠? 이거 어떻게 시장 전망을 보세요?
그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그 내관이었죠. 2000년 초반서부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융자 많이 받아서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이 가장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의 매매책을 노렸던 부분이 이미 깨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원래 생각을 그렇게 하셨겠죠. 처음에 내가 이 정도의 융자를 받아도 1, 2년 뒤에 주택 가격 상승률과 상계를 하고 난 다음에도 수익이 많이 날 거라는 예측하에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주택들, 뭐 아파트 이런 것을
네.
사셨겠는데
대출
그게
이자보다 집값이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뭐.
네.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부동산의 근본은 이제 대출하고
맞아요.
집값 상승 부분하고 이게 5, 6년 동안 문제가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과연 정부를 비롯한 정책 자금까지 동원을 해서
은행들까지 나서서.
예, 저금리로 대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일반 이 대출을 받고 대출 금리에 대해 변동을 실생활에 느끼는 사람을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그치. 왜
부분이에요.
이렇게 낮게 대출을 해주냐? 은행이나 정부나 서민들 너무 고생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쏟아부진 않을 거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거좀 심도 있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전문적인 용어로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자제를 하기로 했는데, 지표가 되는 기준점들을 하나씩은 언급을 해드릴게요.
아, 그런 건
예,
알아야죠.
예적금 금리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국고채 3년물이거든요. 제가 요 일주일 체크해 봤더니 국고채 3년물이 1.72. 결국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이게 뭘 예시하냐면 우리나라의 전체 국고채무라고 예적금 금리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국고채 3년물이 기준금리보다 밑에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네,
네.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기준금리를 더 낮추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20년, 30년 동안에 예적금 금리를 좌우하는 국고채 3년물이 기준금리 밑으로 하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당연히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압박은 가속되고 있다는 실제 방증이에요. 결론적으로 기준금리를 비롯해가지고 대출금리에 예금금리에 연관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왜 과연 부동산 부분에 대한 그 2000년 초반에 대다수의 그 대출 받아가지고 했던 대다수의 분들에 대한 뇌관들을 이런 식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결정을 내렸다고 저 주관적인 관점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의 자금의 기존의 형태는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이자율을 낮춰준다는 명목하에 일시상환 그러니까 이자만 납부하다가 일시상환할 수 있는 구조의 대출 구조를 바꿔준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은행에서 3% 중반대의 이자를 받고 있다가 1%로 낮췄을 때 은행은 오히려 반대 구조가 되겠죠. 3%, 2%대 이자를 받는데 1%의 이자를 받는다. 그럼 은행은 쉽게 생각해서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마진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마진이.
그런데 왜 그거를 결정을 했을까 하는 거를 허광섭 팀장이라는 사람이 보는 시각은 좀 달라요.
아,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견해신가요?
네.
네네.
우선은 은행의 자금 이탈 부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하고 부동산 시장의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거의 확인 단계에 이르렀다면, 은행에서 이탈되는 자금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그 우리나라의 금융 전체 경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은행에서 대출해서 기업 대출도 하고 경제를
그렇죠.
부양시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은행에서 돈이 나온다. 아,
그렇죠.
그러겠네요. 일부에서 말씀드린 금리나 은행에 넣어놓으면 72년 걸린다는 거잖아요.
네, 또 하나.
그럴 만하겠네요.
은행의 금리랑 병행을 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지금 체감하는 것 중에 시중금리 떨어져가지고 저거 하는데 세금을 올린다는 거죠. 여기에 또 세금을 왜 올릴까요? 국가에서
여러
세수가
가지,
없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한 5, 6년 전서부터 뭐 민영화라는 그 경쟁력을 표방하면서 정부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 관련 지분을 매각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매각이 됐죠.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세수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국가의 지분을 결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방법을 은행권의 자금을 통해서도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세수 확보 부분하고 연계를 했을 때 은행권의 지금 15년 동안 2000년 이후에
네.
취약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부동산 시장의 하락, 어쩔 수 없는 인구 구조상, 그다음에 두 번째 금리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하락, 경기 부양에 반대급부적으로 올라오는 부분 때문에 은행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구책이 아니었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또 그런 제시를 하다 보면 또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아,
해서
그런 미묘한
저는
근데
그렇게 보고
일리
있습니다.
있다고
예.
봅니다. 예, 저
결론적으로 요번 달에 3%짜리를 안심전환 대출 20조도 지금 모자라 가지고 뭐또 20조를 마련하느라고 적었는데
네네,
합니다.
그런다
자,
그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일시 상환에서 이자만 납부했던 분들의 은행에 납부하는 금액하고 다음 달에 1%로 안심전환 대출을 했을 때 은행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절대적인 수치의 금액 차이는 달라집니다. 저번 달에 그 은행 금리 떨어져서 자금 이탈하고 있죠. 계속 이탈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나 은행에서 역마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금 유치를 위해서 하는 정도로 와 진짜 급박하네요. 수익이
급박스러운.
문제가 아니고 원자재가 빠지니까
그렇죠.
원자재라도
예.
보유하겠다는 거고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네요. 저도 견해를 하면 저는 한두 가지일 것 같아요. 가계대출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가계대출이 내간이 터지면 지금 경제를 그나마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폭삭 무너질 수 있는 문제니까 그냥 유예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쏟아부어서 가계대출을 좀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대출 이런 상황들을 보면 다 장기 대출이더라고요. 고정금리로 해도 굉장히 저리고요.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전망하는 거는 부동산 가치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점점점. 그래서 이런 대출을 그 친구들도, 아, 그 친구라고 되나요? 아, 이게 인터넷 방송이니까. 정부도 어차피 예상을 할거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고 고정금리 뭐 2%짜리 해놓으면 그 리스크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그래서
봐서 부동산이 이제 하락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수익형 모기지론의 그 함정 중에 저희가 단점을 부각을 시켰죠.
예. 그때 공영 모기지론 할때 말씀했죠.
저희가 오늘은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훑어주시고,
네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는 제가 오늘 생각을 했는데,
네네.
금리 인하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좀, 상쇄를 시키면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들이 지금 증권업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그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선택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해 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이제 언급을 하다가, 조금 말씀을 못 드린, 왜 1%짜리의 안심전환 대출이 발생을 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준금리에 연결된 대출 금리가 왜이 방향인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근거를 제시하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2, 3년 전에도요, 변동이율 코픽스 쓰던 거를, 5%, 6%짜리, 이거를 3%짜리 바꾸신 분들이 요번에 안심전환 대출 딱 나오니까, 나는 작년에 3점 몇으로 바꿨는데 어떡해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제도가 불과 3년 사이에 이게 낫다고 판단을 하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3%짜리로 해놨는데.
고정했는데 2년 딱 지나다 보니까 이제 1%짜리, 2%짜리 안심전환 대출이 손해보는 느낌 또 들죠.
그쵸.
네.
정부에서 해놔놓고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시장이 바뀌어서 이제 아닙니다. 근데 나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요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급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다는 그왜 저금리로 가야 되는가. 그러면은 저금리가 언제까지 가는가.
그렇죠. 그게 제일
그다음,
중요할 수도
예.
있겠네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런 질문들도 많이 들어.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따라 오르지
오른다는데요? 이런
않을까요?
질문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금리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많은 연관성이 있죠. 그 예전에 한번 방송 때 말씀드린 경험 있는 것 같은데 그 레밍 효과라고 있어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즘 시기가 이건 것 같아요. 그 레밍 효과 다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북극인가 남극에 무슨 이렇게 설치류과 동물이 있대요. 근데 이게 집단 생활을 해서 막 몇만 마리 이렇게 몰려다닌대요. 근데 꼭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절벽에서 그냥 그막 뛰어내려 자살을 한대요. 막 수천 마리가. 근데 그 이유가 그 설치류 동물이 앞이 잘안 보인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뭉쳐다니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저기 좀못 오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가면 그걸 따라간대요. 그런데 이제 북극인지 남극인지 막 돌아다니다 보면 절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맨 앞에 있는 애가 딱 가다 보니까 절벽이다. 쓰지 못하는 거죠. 뒤에 친구들이 계속 미니까 훅 떨어져갖고 죽는 꼴인데 이 레밍 효과가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보통 분들이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무슨 재무 설계를 하든 이걸 너무 많이 보세요. 주위에 누가 어떻게 한다, 제가 누구에 어떻게 한다. 요즘엔 ELS가 좋다. ELS 그래갖고 한번 광풍 불었었잖아요. 펀드가 좋다. 부동산이 좋다. 이제는 이런 시장은 수익이 안날 걸로 볼것 같아요. 그 남이 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개인이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지금 저희들이 맨날 금리가 어떻고 앞으로 정책이 어땠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판단을 하셔서 개인이 자기에게 맞는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의 시장은 정말로요.
약간 시장이 다변화되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관된 기조로 가기에는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정부는 뭐 바꾸고 싶어서 정책 바꾸겠습니까? 예측했던 부분에 변수들이 돌발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잡을지가 참 힘든 시기가 온 거죠.
너무나 빨라요. 또 변동되는 것들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 저는 이제 항상 투자 관점이라서 투자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청취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께서 판단을 하실 때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하고선 따라가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니 그럴 때도 있죠. 다수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고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는 그런 현명한 그런 방법들을 개인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누군가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전환 대출이 작년에 빠르다고 자기가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그렇죠.
보는 결과도 났고요. 그다음에 또 ELS 그거는 쉽게 뒤따라서 된 부분은 아니고 투자의 시점을 잘못 택해서 딴 사람들은 ELS 그렇게 안전구조라고 해가지고 수익 다 냈는데 내가 들어갔는데만 나만 손실이네 이런 경우는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극적으로 못했던 부분이 잘못된 시점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그게 안정화된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청취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보도 수집하고 배우시는 그런 시기가 이제는 도래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항상 제가 배우라고 하죠.
네네. 아, 그런데
손실은 자기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상담 드려보면, 이제, 기존 고객님들은 괜찮은데, 이제 신규 상담 들어오신 분은, 저희들이 이제 뭐한 시간 정도 쭉 말씀해 드리면, 아, 공부를 더 해야겠네요. 그런데, 공부를 더 하시지 말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공부를 안 하려고 상품을 가입하고 남한테 투자를 맡기는 거니까요. 그, 큰 내용을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 재테크에서는 이렇게, 세세한 거 보는 것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갖고 관리를 잘하시면 큰 수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이 조금 많이 되긴 했는데 그 보험 쪽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3월달에 그 보험 때문에 보험 상담을 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안보험 보니까 그 CI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CI 보험이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허팀장님도 좀 CI 보험 가신 분몇번 뵀다 그랬죠. 어떠세요?
저는 사실 안보험 CI 보험이 뭔지는 모르고 CI 보험이 청구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를 예전에 본 기억은 있습니다.
네, 그 CI 보험이 뭐냐면요, 크리티컬 일리션스라고 해가지고 그 중대한 질병이에요. 거기에는 뭐 암이든 뇌출혈이든 뇌졸중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아니, 뭐 이런 게 해서 추가적으로 보장받으면 굉장히 좋은데 제가 한세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 보면 이 CI 보험을 일반 암보험으로 착각하고 계세요. 나 암보장 5천만 원 받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금액 많이 내시고 잘하시네요 하는데 증권을 제가 봤는데 다 CI 보험이에요. CI 보험하고 일반 보험하고 일반 암보험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그 제가 이 자료가 언제 거야? 2010년 7월 22일 날 정례 브리핑 자료로요.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너무 고객들이 CI 보험으로 암보험으로 착각을 해서 그 신문 정례 브리핑 자료로 나오는 건데 뭐 주된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보험이라고 아는 거는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정상적인 조직 세포가 각종 물리학, 화학적, 생물학적, 암원성 물질의 작용 또는 요인으로 인해서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과대하게 증식하는 증상. 이게 일반적인 암인데 CI는 내용이 좀 틀려요. 악성 종양세포가 존재하고 이 악성 종양세포가 방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암이고요. 그리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 종양세포의 치명적 파괴의 증식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악성 종양. 이 얘기, 이큰 차이는 뭐두개다 암이긴 한데, 이 자료상에 보면은 CI 보험은 일반적인 보험 상품은 질병의 종류만 암이든 뭐든 그런 것만 보장 여부를 구분하는데 CI 보험은 질병의 종류에 더해서 심도 어느 정도 깊은 암이냐, 어느 정도 깊은 뇌출혈이냐, 어느 정도 깊은 화상이냐에 따라서 보상 여부를 판단을 해요. 지금 만약에 암보험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요즘에 암보험은 다 니드가 많으시잖아요. 뭐 의료비하고 암보험 정도는 하나 들어야 된다고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 보험이 혹시나 해서요. 좀 다녀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요. 내가 지금 암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CI 보험이면은 당신이 생각한 암 보험의 보장이 아닐 수 있다. 이거죠?
CI 보험이면 지금 청취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일반적인 암 보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암 보험보다 조금 아까처럼 어떤 규격화된 암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중대한 암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중대한이란 이유가 왜 중대한인지. 그러니까 좀 추가적으로 더 가입하시면 좋은 건데 이거 자체를 내가 암 보험이다 하면 보험 사고가 일어나면 좀 황당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안티 보험 쪽이지 않습니까? 비용이라고. 그런데도
네네.
불구하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암보험이거든요. 저
네네.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신
네.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암보험은 제가 저희 친인척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해서 이제 안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저도 엄청나게 느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에 관련된 보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요런 저처럼 생각을 하셨는데 CI 보험을 가입하셨다. 그러면 꼭 점검을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빨리 알아보시는 게 낫죠. 이제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무슨 90대의 뭐 2년 이후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살펴보시고, 안보험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보험은 이제 만기가 좀 중요해요. 뭐 80세까지 해주는 거, 100세까지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선택을 한번 잘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80세까지, 요즘은 평균 수명이 너무 높아지니까 80세보다는 넘게 한 100세까지 보장받는 걸좀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상품마다 좀 틀리긴 해요. 어떤 상품들은 종신보험 쪽에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암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게 CI 보험에 갖고 연동이 된 건데, 그런 보험이 아니고 최근에 찾아보시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없으시면 연락 주시면 또 찾아드리고요. 100세를 넘어서 종신토록 암을 보장을 받는 보험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셔서 비교 평가를 해서 그 새로 한번 리모델링 하시게 나을 것 같아요. 제일 취약하신 분은 예전 좀 오래된 보험 열어보시면 암보험 60세까지만 돼 있어요. 60세 이후에 안 해준대요. 60세 이후에 암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다 또 CI 보험이래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알겠습니다.
심각해지니까 한이두 가지 정도 살펴보시면, 그 이제 암이 너무나 많이 걸리시고, 근데 이제 요즘에 무서운 병도 아닌 것 같아요. 조기 검진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조기 검진 얘기 나오니까 대부분 미리 찾아내세요. 그래서 거의 치료하세요. 거의 약이고 수술이 너무 좋으니까.
요즘은 뭐그 회사에서도 정기 검진하고
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쵸.
뭐40 넘으면은 뭐
암 검진
하라고
나오고
달라고 뭐막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기 발견
예,
하기가 쉽죠.
예. 요번에 만약에 또 리모델링을 하는 청취자님들 계시면은 보험회사들마다 보면 2차 암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재발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요즘엔 그런 것까지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많으니까 한번 암보험이 불안하시면 확인해보시고, 또 새로 나오는 상품들도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험 얘기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저희들이 한달 동안 좀 너무 방송을 안 해서 죄송한 점 많이 있습니다.
네.
허 팀장님, 예.
우선 저희가 사실은 중간에 한번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그 방송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녹음 마이크 하나가 꺼지는 바람에 저희가 중간에 못한 그런 기술적 결함이 한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예.
마이크였습니다.
앞으로는, 우선은 꾸준히 방송을 해드리면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려고 많은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실제 청취자분들 혹은 그 다음에 일반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직접 만나고 방송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느냐도 사실 고민하는 시간도 됐었습니다. 한달
그렇죠.
동안.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일반인을 표방하시는 우리 마케팅 그 실장님께서 참여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청취자 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들은 궁금해해요.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시는 거에 답변을 드릴 거고요. 좀 전에 제가 예고 드렸다시피 지난달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되는 저금리의 기조의 대출금리의 변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스위킹 모기지론, 또 이거에 준해 가지고 금리의 인상 부분에 대한 예측. 요거를 쭉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좀꼭 갖고요. 요거에 대안에 대한 그 대안 투자 방법들, 중수익군에 대한 부분도 제가 꼭 정리를 해 드려서 실제로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 제공의 창고로서 저희 쇼미더머니가 들으신다는 분꽤 많더라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알찬 방송이 되도록 이 부분은 꼭 약속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허 팀장님은 항상 뭘 해준다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정도만 해도 방송 분량 한 6개월은 할것 같네요. 네. 오랜만에 찾아뵈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좀더 좋은 방송 되고 많은 도움 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